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내 중국 외교관들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주재하는 중국 고위 외교관이 미국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정부 관리들을 만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공간 외부에서 실시하는 총중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단체와 문화 행사 역시 승인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모든 공식 중국 대사관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중국 계정으로 제대로 식별할 수 있도록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외교관에 대한 이 같은 제안은 상호주의에 근거한 조치라면서 중국이 미국 외교관에 대한 제한을 없앤다면 우리도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상응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파투 벤수다 ICC 검사와 파키소 모초초코 ICC 사법권 보상협력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ICC가 계속해서 미국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수다 검사와 모초초코 위원장을 돕는 개인과 단체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ICT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사법과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사이 나발니는 옛소련에서 개발된 신경작용제에 중독됐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발니가 신경작용제인 노비척 공격의 희생자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군 연구소 검사 결과 나발니를 독살하기 위해 노비척이 사용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일 정부를 대표해 가장 강력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 비난한다면서 러시아의 설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도 같은 날 나발니 독살을 위해 화학신경사용제가 작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활동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어제 발표한 경기동향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했다면서 증가 수준은 완만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전보다는 훨씬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이어 불확실성 또한 여전하다면서 경제 회복이 업종과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시의 임대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공실률은 4년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임대료는 1년 전보다 약 10% 하락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0개 주정부에 50월 말에서 11월 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준비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CDC가 공중보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ABC 방송도 같은 날 CDC가 보건후생부에 보낸 지난달 27일자 문건에서 11월 1일까지 백신 접종 시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서두르거나 면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직 임상시험 최종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백신 사용을 허가했고 미국 당국도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미언론은 CDC의 이런 조치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성과를 보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오늘 자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약 8만 4천여 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는 지난달 30일 신규 확진자가 7만 8천여 명으로 세계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탄도미사일 부품 구입 주의보를 잇따라 발표하는 것은 불법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적하고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새벽부터 함경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17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5미터,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 clear threat. As you know, a lot of those cyber actors are operating in other places.
스틸웰 차관보는 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질문에 그것은 분명한 위협이라며 알다시피 많은 사이버 행위자들이 분산된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것을 잡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사안을 국토안보부와 사이버 위협을 다루는 이들에게 맡기겠다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운용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gain, I'll defer to the folks in Homeland Security who deal with the cyber threat specifically. But again, there's strong evidence.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활동 등을 위한 자금을 대기 위해서라며 더 빨리 이를 늦추거나 멈출수록 우리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한 데 대한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I've been, you know, involved in this for quite a long time. And this administration has gone far further than any other in taking strong actions to let North Korea know that they're going to have to negotiate.
스틸웰 차관보는 군인 신분으로 1981년부터 한국에 근무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오랜 기간 관여해왔다면서 현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그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뒤로 물러나 위협과 발사를 하고 그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is is another step in that direction is to demonstrate to North Korea that there is a brighter future for your people.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미국 정부의 주의보는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더 밝은 미래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고립된 상태로 있지 말고 협상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다음 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북한, 남중국해, 홍콩 등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최근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탄도미사일 부품 구입과 관련한 주의보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적하고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분석관을 지낸 수킴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부처가 합동으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미국이 직면한 북한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re not just dealing with the missile and nuclear threats, but it's the cyber element, it's the cryptocurrencies, it's so many other things that are actually conjoined.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사일이나 핵 위협뿐 아니라 암호화폐와 같은 사이버 요소도 다뤄야 하며 다른 많은 요소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수킴 연구원은 단일 부서가 아닌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이에 대응함으로써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it's probably trying to tell North Korea that we are trying to watch every move by the regime. It's not just nuclear weapons, of course. And two,
미국은 핵무기 관련 활동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모든 움직임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를 추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지금까지 나온 주의보 등에서 대북 추가 제재 등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알려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사이버 활동 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강조하면서 제재 회피가 됐든 핵 프로그램 자금 마련이 됐든 미국이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it's really just showing that the U.S. is intent on uncovering and revealing North Korea's various tactics and schemes to whether it's evade sanctions.
북한은 미국이 하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전술과 계획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공유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매튜 하 연구원은 또 북한의 자금 확보 노력이 점점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부처 합동주의보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사법부의 암호화폐 계좌 몰수 소송과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부처 합동 경보를 잇따라 공개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주요 외화벌이 수법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북한과의 교육이 끊기고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은 사이버 활동이라며 미국이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yber activity is a major source of revenue for them. And so I think it is important to clamp down.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단속하는 일은 어느 한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부와 상무부, 국무부 등 다양한 부처가 이에 연관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한편 수킴 연구원은 미국이 잇따라 부처 간 합동주의보를 발표한 시기도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timing also would be of interest as well because you know, the elections are coming up. So people, especially, I guess, our allies in South Korea.
미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동맹인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수킴 연구원은 정부 부처 합동 발표에서 보듯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득성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를 공표하지 않는 이유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코트 슈퍼 미 국방부 핵과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역량 증진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North Korea is planning to increase the size of its ICBM capabilities, maybe even move to a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슈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첼 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상 유격기, GBI 현대화를 포함한 다층적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슈퍼 부차관보는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2028년이 돼야 차세대 지상 요격기 GBI 20기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며 공백기 동안에는 탄도미사일의 중간 비행 단계에서 격추가 가능한 단일층의 지상 기반 요격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방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SM-3 블록 2A가 적어도 방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북한의 ICBM 요격을 상정한 실험이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is doesn't pose a threat to Russia. It will, however, help us deal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슈퍼 부차관보는 소규모의 지상 요격기와 SM-3 블록 2A가 러시아에게는 위협이 안 되겠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슈퍼 부차관보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미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공표할 경우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는 적성국들의 위험 부담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퍼 부차관보는 북한은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한반도에 공격을 가할 경우 한국전 당시처럼 미한 연합 전력을 밀어낼 수 있다는 점을 셈법에 넣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push us back as they did during the first Korean War, and that we absolutely will not use nuclear weapons.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며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해 총력전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퍼 부차관보는 미국은 핵을 정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적성국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수준의 모호성을 유지하길 원한다며 이것이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공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Have a level of ambiguity such that they might think that we would use nuclear weapons. So that's why we cannot adopt a no first use pledge. But more specific...
특히 미국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동맹국들이 핵 선제 사용 금지를 공표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슈퍼 부차관보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필요하다며 다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것임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슈퍼 부차관보는 더 이상 핵 전면전 위협만으로는 긴장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며 저위력 핵탄두 개발에 방점을 둔 미국의 핵 전략은 적성국들이 긴장 확대를 그만두도록 하는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1일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총회에 제출한 북한 핵안전조치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9년 8월 이후 지난 1년간 북한 핵활동에 대한 IAEA의 감시 결과와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차량 움직임과 냉각장치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며 이런 활동은 원심분리기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추가 농축 우라늄 시설로 제기되어온 강선 시설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 시설의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외곽 지역인 강선의 보안 구역 내 건물들에 대해 위성 이미지 등 모든 관련 정보와 자료를 평가한 결과 해당 건물들은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보다 앞서 건설됐으며 두 시설은 일부 특징을 공유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강선시설이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면 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IAEA의 연대기적 평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가 해당 지역을 강선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 시설이 실제로 우라늄 농축시설인지에 대해선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IAEA는 북한이 이 기간 동안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수증기와 냉각수 배출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원자로는 2018년 12월 초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차량 움직임 등이 보였지만 플루토늄 재처리 관련 활동은 목격되지 않았다며 재처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생산된 플루토늄은 분리되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변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선 자재 배달과 건설 차량 출현 등 주변 움직임으로 미뤄 내부 건설 작업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 4월경엔 냉각수 관련 시설에 시험 징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가용한 정보로는 언제 가동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평산 우라늄 광산과 공장에서 채광과 정련 활동 등이 진행 중인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IAEA 사찰단을 추방했고 이후 IAEA는 북한 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한 채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핵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핵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오픈소스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고해상 상업위성 이미지 수집과 분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64차 정기총회에서 북한 핵안전조치 이행 문제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룰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사흘간 열리는 아시아 지역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보도 자료에서 폼페오 장관이 9일부터 11일까지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미 아세안 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포럼, 메콩 미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은 9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주권과 다원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또 같은 날 미 아세안 장관급 회담에 참석해 미 아세안 전략 파트너십의 진전을 강조하고 인도 태평양에서의 아세안과 아세안의 관점을 지지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11일 개최되는 27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투자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다음 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20여 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가 약 한 달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회기를 속기합니다. 상원은 8일, 하원은 14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번 회기, 상원과 하원에 상정돼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22건으로 대부분 진전 없이 길게는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 정치권의 관심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의원 선거에 쏠린 데다 올 들어선 지난 3월 중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문제는 의회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약 3개월 안에 통과되지 못하는 안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상하원의 동반 상정돼 특히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안건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같이 갑시다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각각 상정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은 지난 4월 코로나 국면에서 발의돼 관심을 끌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입니다. 상원의 법안은 당시 외교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코로나 국제 대응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지만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스 위원장의 반대로 외교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엘리엇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실 관계자는 2일 VOA에 이 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계획과 관련해 현재로선 향후 입법 조치에 대해 어떤 것도 논평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에서 공화당의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테드 유후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이 법안은 김 씨 정권을 강화하고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도울 뿐이라며 유후 의원 법안에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마키 상원 의원과 레빈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의결만 남긴 이산가족 상봉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법안은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를 계기로 처리에 타결력을 받았지만 의회가 돌연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소감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 측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은 당시 VOA에 코로나 국면이 수그러든 이후 법안 처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상하원에 동반 발의된 미한 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같이 갑시다 법안과 결의안은 적절한 의결 시기를 넘겨 통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리드 액트는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횟수로 4년째 의결이 무산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수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법안을 2017년 10월 처음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고 지난해 6월 재상정됐지만 이번 회기안의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 기류에도 외교위 표결에조차 붙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스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의 연내 심의 계획에 대해 이일 현재까지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은 하원의 한국전쟁 존중 촉구 결의안과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등입니다. 한편 의원은 속개 후 다섯 번째 코로나 경기 부양책 법안 의결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둘 전망입니다. 또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조항들도 일부 포함된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조정협상에 들어갑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유지하면서 핵 동결 등의 중간 단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제안했습니다. 제재 유지와 일부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이끌 대통령의 대북정책 가운데 첫 번째 과제는 지금의 모라토리엄,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I think Kim Jong-un may decide to break the moratorium, especially if Biden is elected.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결정할 수 있다며 특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축소 정책을 이어갈지 알 수 없는 만큼 북한이 보다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차기 행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유지해온 안정적 분위기를 이어가고 이를 위한 협상 재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북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대신 단기적 목표로 북핵 위협 감소와 영내 평화 유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통일 등이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행정부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를 건드리지 않고 향후 생산을 동결하는 중간 단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some investment in keeping the peace, a greater incentive, a greater positive reason to help keep the peace. And meanwhile, I want to restrain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북한의 핵생산 역량과 모든 우라늄 원심 분리기, 원자로, 재처리 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이어 차기 행정부가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동북 간의 핵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을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북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검증 가능한 핵생산 역량 폐기와 핵과 미사일 실험 종식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제재는 아니라도 일부 제재는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불법적 금융거래를 단속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지하되 유엔 대북 제재는 점차 풀어 북한이 영내 국가와 다시 교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머 전 조정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차기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제재가 이전보다 분명히 약화됐다며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 중국은 대북 제재를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때로는 강경하게 맞서고 때로는 유화적으로 마주하며 이어온 지난 26년 세월을 상기시키며 협상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with the negotiations, but indeed to include South Korea and Japan, but also, you know,
어떤 행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계속해 북한과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이 지난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 15주년이라며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와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BID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로 안전보장과 경제발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현실적인 길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North Korea understand that.
그런 점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외교관들이 사용하면 때로는 건선적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원자로 시설 폐기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분명하게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제화상세미나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시기를 고려해 대외적인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또 미국과 중러 사이에 북한 비핵화 교착의 책임을 놓고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을 앞둔 내년이 한국 정부를 상대하기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3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 전망, 과제를 주제로 한 서울 안보대화 화상 세미나 토론자로 나와 내년이면 한국 정부에게 대북 정책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try, of course, and knock on the doors, but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limited response by North Korea.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의 문을 계속 두드리겠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유리한 시점이 될 때까지 제한된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은 한국이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북 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조금 열어둔 상태라며 미국 정부와의 관계는 선거가 끝난 뒤에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미래에 미국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 수개월 후에야 결정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와 함께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외교적 압박인 제재와 포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을지 대화할지를 늘 북한이 주도하기 때문에 압박이 없으면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며 중국도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야 긍정적인 역학관계가 조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한국도 북한도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미나에 나온 중국과 러시아 측 패널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해법에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판지서 중국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북핵문제가 겉으론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 소장은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며 로드맵 구상을 위해 주기적이고 빈번한 실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 소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는 미북 양자 문제가 아닌 지역 안보 문제라며 따라서 여러 당사국이 참여해야 하고 양자, 삼자, 육자 간 관계를 통해 현안을 다뤘던 과거의 다양한 형식을 통합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적 갈등이 북핵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북핵 문제는 미중 갈등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공통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두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could play a role to convince DPRK to come back. So China can do something, but it's not.
판 소장은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미나예프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상응 조치를 미국이 취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 해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a policy of tough sanctions, hoping that it will force Pyongyang to go.
미나예프 교수는 미국이 평양의 일방적 핵무장 해제를 기대하면서 고집스럽게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나예프 교수는 제재가 북한 지도층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향력만 더 키운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이 투명성이 없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관계 진전이 상당히 어렵다며 북핵 협상의 교착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위해 2012년 출범시킨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는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3일 폐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인구 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33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북한 여성 38만 명의 출산을 돕고 산부인과 진료를 지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구 기금 UNFPA가 올해 상반기 북한에 약 33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UNFPA는 이를 발표한 인도주의 테마기금 연례보고서에서 이 자금으로 북한 여성 38만 4천 명의 산부인과 진료와 안전한 출산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주의 테마기금은 UNFPA가 2018년 새롭게 만든 기금으로 원조국들의 기부를 받아 UNFPA가 필요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UNFPA는 2020년 상반기 한국, 영국, 캐나다 등 7개 나라로부터 총 2,520만 달러의 인도주의 테마기금을 기부받아 51개 나라를 지원했습니다. 북한은 아시아 지역에서 필리핀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UNFPA는 올해 북한 사업에 총 2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공개된 인도주의 활동 2020년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자금으로 산모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출산 보건 활동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산모 사망률을 낮추고 영유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옥시토신과 마그네슘 지원, 자궁경부암 검진과 치료, 가족계획 용품 제공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북한에 초음파 검사 장비와 소독용품, 헤모글로빈 측정 장치도 반입할 계획입니다. UNFPA는 이를 위해 UN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무역 적자가 최근 몇 년 급증하면서 외환보유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화가 고갈돼 연말이나 내년 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공식 무역, 불법 활동과 수입액 대폭 축소 등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준은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OA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 걸쳐 북한의 외화 보유 상황과 북한 당국이 부족한 외화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는지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국가의 외환 보유액은 그 나라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와 경제 안정성의 지표가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넉넉하면 환율 불안정 등 긴급사태 대응이 쉽고 기업의 해외 자본 조달을 낮추며 해외 투자 유치도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구매력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부조차 정확한 외환 보유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독특한 외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의 충격으로 외화가 원화를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하면서 외환의 중앙통제가 사실상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부 기관과 기업은 각자 외화를 벌어 운영하고 개인도 밀수나 시장 활동을 통해 외화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외환 보유액 규모는 전문가들에 따라 큰 편차가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1991년에서 2016년 사이 북한의 외화수지 흑자를 130억 달러, 한국은행 연구진은 2017년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30.1억에서 66.3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한양대학교 장영수 교수가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현재 북한이 가용한 외화를 25억에서 58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1년에서 2012년 22년 동안 무역수지에서는 179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경상수지의 서비스, 소득수지 등 나머지 항목과 자본수지는 모두 흑자로 2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의 문성민 선임연구위원은 VOA에 이런 흐름이 적어도 2016년까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이 2016년까지는 외화가 많이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무연탄이나 뭐 철강 이런 수출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노동자들도 벌어들이고 이래가지고 2016년까지는 이제 외화가 많이 늘었어요.
관광 수익과 북한 어장 이버료, 북한 영공 통과료, 중국 등 국제사회의 무상 원조 등도 북한의 외화 흑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리안 브라운 조지 다운대 교수는 북한의 이런 서비스와 소득수지 분야 수익으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완해 손실이 없었지만 고강도 제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n everything changed though in 2017 with China's tough sanctions.
브라운 교수 등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2017년에 20억, 2018년 23억, 2019년 26억 달러를 기록한 점을 들어 외화가 급속도로 줄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60억 7,200만 달러로 제재 강화 전 3년 누적액의 3.6배에 달해 이르면 올해 말쯤 외화가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해까지는 계속 10억 달러 정도를 다른 곳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탄 유수가 옛날 규모에 비해서 한 20, 30% 정도 될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이 한 거기서 수입이 한 뭐 1년에 2억 혹은 3억 달러 정도 돌려보내지 않은 그런 그 근로자 수입 2, 3억 정도. 북한이 지금 아마 의류 수출 같은 경우는 거의 하고 있다 봐요. 예, 그러니까 그 합치면 절반 정도는 한 10억 달러 정도는 네, 그런 식으로 벌어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로 보면 2018년 말 북한의 외환 보유액은 23억에서 35억 달러, 2019년엔 26억 달러의 적자를 10억 달러로 채우더라도 7억에서 19억 달러로 줄여야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무역자가 다 적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그 기계 같은 거를 중국에서 갖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무역 통제의 기지가 되지만 그거를 북한이 돈을 중국에 지급한 게 아니죠. 중국 기업이 투자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무역 적자 통계에 난 것만큼 적자가 많이 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중국의 한 소식통도 이를 BOA에 중국 투자 기업이 북한 내 임가공 공장을 돌리려면 원단은 물론 발전기, 이에 필요한 기름 등을 모두 보내야 하는데 이런 게 다 북한의 수입 품목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 수입 품목에 들어가는 게 상당하다는 겁니다. 장영수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중 무역거래 관행상 북한의 수출액은 과소 신고, 수입액은 과다 신고됐을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중국 수입업자와 북한 수출업자가 공모해 중국 세관에 대북한 수입액을 축소 신고하고 중국 수입업자가 그 차액을 북한 수출업자에게 뇌물 또는 킥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실제 북한의 무역 적자는 공식 무역 통계 추정치보다 줄게 된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이일 BOA에 북한의 외환 보유액을 계산하는 건 변수가 워낙 많아 어렵다면서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석탄과 모래, 수산물 등의 불법 환적과 해킹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기존 추정액보다 최대 몇억 달러까지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화가 훨씬 귀중해진 상황 하에서 그것을 북한은 획득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10억 달러 수출하는 것보다 지금 해킹이든 불법 수출로 해가지고 3, 4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북한 정권한테는 더 귀한 거죠.
장 교수는 특히 지난해 북한의 수입액이 29억 달러에 달한 건 외화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다며 올해 수입량이 급감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함께 외화 고갈보다는 질량 노선의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죽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그 평양 주민들한테 잘 뭐 소비재 막 풀어주고 흥청망청 하면서도 김정은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니까 이제는 전략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 이후부터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정면 돌파선은 저는 그거를 의미한다고 봐요. 수입을 줄이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옛날에 그 201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올해 수입액을 지난해 3분의 1로 줄이면 외화는 비공식 불법 활동을 통한 수익을 적용할 때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중무역액은 4억 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7%가 줄었고 특히 수입은 66.5%가 감소한 3억 83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도 북한의 시장 물가가 안정적인 건 수요 급감에 따른 가격 안정 외에 북한이 지난해까지 생필품과 비료를 대거 수입한 데 따른 공급 안정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환율이 수년째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정적인 건 정부가 운영하는 외화 교환소가 시장 환율의 90%까지 환전해주는 등 당국이 개입해 환율을 조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문성민 위원은 북한 당국의 통제로 거래용 외화가 아닌 당국의 가치 조작용 외화가 계속 감소하는 단계로 보인다며 아직 외화 위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장영수 교수는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이 너무 과장된 경향이 있다며 시장 거래용 외화가 북한 당국의 외화 보유량보다 많을 수 없기 때문에 대략 10억 달러 이하로 추정한다며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당분간 외화를 많이 쓰지 않은 채 미국 대선 결과와 대북 정책 노선을 보면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외환 보유국을 30억이든 40억이든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대신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북한의 경제 성장은 더 악화되겠죠. 북한은 더 오래 본다는 거죠. 북미 협상의 타결도 오래 보고 그 상황을 볼 때까지 충분히 북한이 아주 어렵지 않게 예, 그럭저럭 버티기를 하는 그로 전략을 바꿨다. 그 전략을 바꾸는 게 내년 1월 8일 당대회에서 그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전년 대비 약 30만 톤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최대 122만 톤에 이르면서 북한 식량난이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최근에 잇단 홍수와 태풍으로 북한의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3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홍수와 태풍으로 북한 농작물이 전반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이 한 해에 보통 450만 톤에서 500만 톤 정도라며 따라서 지난 몇 주간 수해로 평년 곡물 수확량의 10%가 감소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옥수수와 콩 수확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번 태풍이 지나간 만큼 쓰러진 관련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홍수도 이삭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생했다며 당시에는 농경지 침수와 유실, 매몰로 벼 피해가 제일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회장은 북한의 수확량 감소에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비료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한몫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올 상반기에 수입한 비료는 15,000여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권 회장은 말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연거푸 닥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122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김관호 책임연구원은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태풍과 홍수로 인한 침수 농경지 면적을 3만 정도로 잡으면 식량 손실량 8만 4천 톤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북한의 헥타당 식량 작물 수량성을 2.8톤으로 했어요. 그 얘기는 뭐지? 식량 작물은 사람이 식량이나 동물에 살아서 쓰는 작물로서 벼, 머리, 밀, 옥수수 등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북한 헥타당 식량 작물 수량성은 그 2018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 보면 약 2.5에서 1.8톤이에요, 헥타당.
예.
이거는 남한에 비해서 52에서 67% 수준이거든요.
김영권은 여기에 지난 5월 한국통일부가 한반도의 장마와 태풍이 지나기 전 추산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 86만 톤을 더하면 총 94만 4천 톤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북한의 수해 규모를 농경지 13만 정보가 물에 잠긴 2007년 최악의 홍수 당시로 환산하면 식량 부족량이 최대 122만 4천 톤에 달할 수 있다는 게 김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홍수와 태풍 뒤 나타날 북한의 식량난이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31일 VOA에 북한 식량 사정이 최근 몇 년보다 더 위태로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로 교역량이 크게 감소해 식량 수입과 식량 생산에 필요한 주요 물품의 투입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주요 곡창 지역을 강타한 홍수까지 더해져 북한이 올해 최근 몇 년보다 더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탠거론 국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확실한 북한 식량 사정은 좀 더 지켜봐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태풍과 홍수 발생 전에는 곡물의 조건이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면서 고품질 위성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 한 북한의 곡물 생산량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입니다.
미국의 한인단체가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돕고 있는 유엔 아동기금에 5만 6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재미 한인들이 두 달 동안 모금한 이 기부금은 코로나로부터 북한의 어린이 등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 미주 민주참여포럼이 2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미화 5만 6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전액 유니세프의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일 유니세프 미국 사무소와 미주 민주참여포럼이 화상으로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앤 마리아 그리핀 유니세프 선임국장은 이 자리에서 미주 민주참여포럼의 지원은 북한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North Korea, there are currently over 10 million people who are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2.5 million are children. Because of COVID-19, there have been
그리핀 국장은 북한 주민 1천만 명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이 중 250만 명은 어린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 제약이 더욱 많아져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돕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핀 국장은 미주 민주참여포럼에 보낸 감사서한에서 기부금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데 핵심적인 식수, 위생물품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민주참여포럼의 최광철 대표는 2일 VOA에 6월과 7월 두 달간 자금을 모금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하면서 식량난이 더 가중되면서 또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이 있고 또 얼마 전에 홍수가 일어나서 황해도 지역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처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재미 한인들의 대북 지원이 국제사회의 반향을 불러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250만 동포들이 작은 마음의 정성을 보임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동포들의 작은 움직임이 한국민 또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서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을 그런 마음을 확산하면 좋겠다.
이 단체는 앞서 한인들의 성금을 모아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뉴욕과 시애틀, LA 지역의 의료진에게 의료용 마스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UN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원을 위해 목표한 예산 3,970만 달러 가운데 실제 모금액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자료에 따르면 2일 현재까지 UN이 모금했거나 약정받은 액수는 180만 달러로 목표치의 4.5%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우주 개발에 큰 기여를 한 흑인 여성 수학자 캐서린 존슨 여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93년 9월 3일 영국이 파리 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을 승인합니다. 이로써 미국 13개 주 식민지의 독립이 승인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미 신대륙 식민지에 대해 간섭을 많이 하기보다는 각주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1763년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한 영국은 넓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그래서 설탕법과 인지세법 등을 제정하며 식민지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국의 가혹한 통치에 대해 지식인들과 상인들이 반발했고, 주민들은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불수입운동을 펼칩니다. 그러자 영국은 더욱 강경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고, 이는 결국 영국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1776년 미국 대륙회의는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고 영국과 2년에 걸쳐 전쟁을 벌이지만 전쟁이 계속되면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1782년부터 미국과 영국은 평화회담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1783년 9월 3일 마침내 영국과 미국 사이에 파리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완전 독립을 승인하고 그 영토로 미시시피강 동쪽의 13개 주를 인정합니다. 301년 9월 3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산 마리노가 건국됩니다. 산 마리노 공화국의 창시자 성자 마리노가 로마의 기독교인 대박해를 피해서 이탈리아 티타노산에 교회를 짓고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산마리노는 1862년 당시 왕국이었던 이탈리아와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해 이탈리아 국토 내에서 독립된 공화국을 유지하기로 한 이래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친 수정은 있었으나 계속 조약을 갱신해왔습니다.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는 작은 산악국까지만 별도의 외교권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군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전투용이 아니라 의례용이나 치안용으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정규 상비군을 가지지 않은 대신 필요시에는 교사와 학생을 제외한 16살부터 55살까지의 국민을 민병대로 동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으나 영국 등과 총영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는 집정관 2명이 6개월마다 교대해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각은 총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1992년 UN에 가입했고 그 밖에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 만국우편연합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도 가입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